예,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의 북단에 위치한 시딤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시딤은요, 이 아카시아 초원이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이 광야 여행 중에 마지막으로 진을 쳤던 곳이죠. 모세가 신명기에 언급됐던 고별 설교를 했던 곳이 바로 이 시딤이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탐꾼을 파견한 장소도 이 시딤이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25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된 근본 동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공식적인 명칭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알 부올 사건이라고 부르죠. 처음에 모압 여인들과 접촉으로 성적으로 음란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모압 여인들이 섬기고 있던 신인 바알부올의 축제에 가담하여서 더 큰 음행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바알부올은 가나안 신의 이름으로 부올 지역에 있는 바알 신을 가리킵니다. 바알이라고 하면 부올 지역에 있는 생식과 다산의 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신에 대한 헌신의 표로 축제를 열면서 바알 신전에 찾아온 남자들과 음행을 하는 것, 이것이 신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25장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가담하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이차메드로 예속시키다, 멍에를 지우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뗄 수 없을 정도로 밀착되어서 이렇게 종속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가까이 하다 보면 죄가 위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조그만 죄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죄에게 완전히 종속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는요, 큰 죄를 경계하는 것은 당연히 하지만 우리 습관적인 죄들, 작은 죄들, 또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피를 흘리기까지 이것을 싸워야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 발람의 꾀와 미디안과 모압이 연합하여서 주도 면밀하게 이렇게 준비되어 있던 이 전략의 이 함정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31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 모든 꾀가 어디에서 나왔다고 합니까? 바로 이 복술자 발람의 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통해서 네 차례나 저주의 주술을 시도하였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매번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가 축복의 메시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이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이후에 발람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파멸로 이끌기 위해서는 외부의 어떠한 힘과 지혜로도, 물리력으로도 그 세상의 모든 우상의 그 박수와 이 주술과 무당을 통해서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외부의 힘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누가 보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건드려도 공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 발람의 꾀가 무서운 게 이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이 무너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내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발람은 또 이 불의한 재물을, 불의한 삭스를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언해 주려고 했는데, 저주해 주려고 했는데 저주를 못하니까 축복이 되다 보니까 받은 재물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미안하니까 뭘 알려준 거예요? 이스라엘을 내부적으로 무너뜨리는 이 지혜를 알려준 것이죠. 춘추전국 시대에 이 서시라는 아주 유명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었죠. 원래 월나라 나무꾼의 딸로 기가 막히게 빼어난 용모를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월나라의 재상 범여가 이 여인을 보고요, 원래 아름다운 여인이 있으면 누구에게 바쳐야 됩니까? 월나라 왕에게 바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수 관계에 있던 오나라 왕 부차에게 이 월나라 미녀였던 이 여인을 바쳤다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부차는 서씨에게 넋을 빼앗겨 정사를 돌보지 않고 사치와 환락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 사이에 월나라가 무섭게 복수의 칼을 갈게 되는 것이죠. 서씨는 양기비와 함께 중국의 2대 미녀로 불렸습니다. 그녀가요, 뱃놀이를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뱃놀이를 좋아하니까요, 이 오나라 왕 부차는요, 이 서씨를 위해서요, 이 수도에, 오나라 수도에다가 대운하를 이렇게 건설합니다. 예. 여자 한 명을 사랑하니까 뭘 한 거예요? 국력을 다 거기다가 갖다가 쏟은 것이죠. 이는 오나라의 국력을 낭비시키고 높은 세금과 강제 노역으로 백성들을 심하게 괴롭히는 이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이죠. 이 너무나 큰 공사를 하면 원래 안 됩니다. 국가적인 큰 공사를 하다 보면 이것이 국력을 나중에는 다 완전히 떨어뜨리는 것이죠. 힘을 다 없애는 것이죠. 이 발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기에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도록 유도해서 무너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은밀한 죄인 성적인 죄. 그러니까 성적인 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육적인 그 음행을 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것을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적인 음란이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육적으로 우리가 음란한 삶을 살아가고 행함하게 된다라면 자연스럽게 이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연병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백성의 수령들을 소집하여 4절과 5절의 말씀이 하면 이 일에 가담한 자들을 태양을 향하여 목매어 달게 하십니다. 바알이 원래 태양을 상징합니다. 이와 같은 형벌은 바알을 섬긴 자들의 어리석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공개 처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25장 5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이드로, 장인 이드로가 있었죠. 이드로에 의해서 권고되었던 천부장과 백부장, 이 재판관들을 모세는 바알 숭배자들을 죽이도록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일을 진행합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에서 이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 안에서 준엄한 판결을 거친 후에 처형되고 있다는 것이죠. 전염병에 이어서 공개적인 처형이 진행되자 이스라엘 진 전체가 무거운 기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한쪽에서는 전염병이 있어서 죽어나가는 것이고요. 또 한쪽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범죄를 주도했던 사람들을 색출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이에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막문 앞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회개의 기도를 올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 시몬 지파 한 족장인 시므리가 파렴치하게도 이스라엘 온 회중이 통회하는 그 순간에도 미디안 여인과 음행하기 위해서 그녀를 데리고 자신의 장막에 들어가는 것이 눈에 띄게 되는 것이죠. 그녀의 이름은 미디안족 두령 수르의 딸인 고스비였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알게 된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자신의 창을 들고 결연히 일어나서 불타오르는 의로운 분노로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기 위해서 막사에 따라 들어가서 시므리와 고스비를 어떻게 합니까? 창으로 한 창으로 꿰뚫어가지고 이 남자와 여자를 다 죽였다라는 것이죠. 비나스의 의로운 행동으로 이스라엘을 향하던 하나님의 진노, 이 전염병이 그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나스의 이 행동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행동인 것이죠. 일종의 속죄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들 또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 이후에 바알보를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배역한 결과 이 일로 인해서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면서 마지막 생존했던 가나안 1세대 원래 1세대들은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을 못 밟지 않습니까? 남아있던 가나안 1세대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옆에 범죄했던 세대들이 진멸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염병으로 인해서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당시 염병으로 죽은 자가 약 2만 3천 명이었을 것이고 재판관들에 의해서 죽은 자가 1천 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유대교 랍비들의 전통에서도 같은 견해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5장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예, 질투심이란 단어는요, 히브리어 카나트라는 단어인데요. 인간 본인의 감정적인 질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를 가증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마음을 두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싫어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외에 어떤 대상을 우상화시키든지 하나님 외에 자녀를 우상화시키든지 하나님 외에 물질을 우상화시키든지 하나님께 가야 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다른 것에 쏟는 것을 하나님 대단히 경멸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속성상 이렇게 질투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오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상과 같이 그냥 무조건 받드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위한 관계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다 쏟아주시는데 우리가 다른 곳에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믿음과 그 신뢰를 배반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대단히 엄격한 그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의분을 쏟아낸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허락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의 그 역할을 이 비느하스의 후손들이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죄를 도말할 수 있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직분을 이들에게 맡겨주고 계십니다. 이는 이 비나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그 의미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엘리 시대의 일시적인 관계의 단절을 제외하고는 신약 시대에 올 때까지 이 비나스 가문이 이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왔다는 것이죠. 이 직분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것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명예직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또 드러내시냐면요. 곧바로 범죄하여 죽임을 당한 시므리 또 고스비의 그 이름과 직분과 가문을 낱낱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히브리인들에게 뼈저린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족장과 두령 등의 직임은 부족을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므리는 그냥 그 혼자 범죄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시므온 그 족의 리더였기 때문에 그 모든 시므온 지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징계를 당한다라는 것이죠. 시므리의 범죄는 시므온 지파의 명예와 위상에 치명타를 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연병으로 인해서 이후에 실시된 이제 그 다음에 입장에서 이제 인구 조사가 실시되게 되는데요. 가나안 1차 인구조사 때에 비해서 시므온 지파의 인원수가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라는 것을 우리 2차 인구조사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약 3만 7천 명가량이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미디안인들을 또 대적으로 전쟁 선포를 명령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린 죄와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 이스라엘도 징계하시지만 이스라엘을 유혹하였던 그 지파들도 어떻게 합니까? 다 완전하게 대적으로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습관적인 이 작은 죄들이 있다라면 여러분들 이것은 정말 심각하게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면서 우리가 작은 죄들을 가지고 이 정도에 하나님 이해하시니까 별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니까 괜찮아. 자연스럽게 어떻게 합니까? 타협하는 것이죠. 그리고 허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핑계를 만드는 것이죠. 이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우리를 멀리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육체적인 음행은 또 어디로 연결되는 것이죠? 바로 영적인 음행,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데까지 연결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귀한 성도들, 서울계 성도들의 삶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고 이 죄를 멀리 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또 이 은혜를 우리 혼자가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이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